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순간순간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힘, 바로 복음의 힘임을 믿습니다. 신자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낼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었던 영혼과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었던 삶에서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회복되게 됩니다. 신자 여러분, 순간순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현실이 막막하여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힘은 바로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미리 감사함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아플 때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매님들 저희 4주간 마음 알아주기를 주제로 방송했는데요. 자매님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나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몰라서도 안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못했던 것들이 네. 마음 알아가기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4주간 동안 어떤 것이 마음 알아가기인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네.
이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네.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성장하는 자기 존재감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수인자임을 위해서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
네.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꼭 뭐 눈치보기라는 거를 한다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 편해지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다시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눈치 보기가 사실은 예, 좋은 영향도 있잖아요.
네네.
상대방의 또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채리는 그쵸 능력이라고 네네.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는 이 눈치 보기도 꼭 필요할 네네. 수 있어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한 상호작용이 감사합니다. 되기를, 네, 바랍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떤 관계 속에서 또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눈치 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또 저를 또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나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상태,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을 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좀 조율을 하면서 알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하면서 좀 스스로를 행동도 좀 조절하고 그리고 또 제 마음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뭔가 살짝 울적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근데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들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 아, 또 스스로 아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수용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제 마음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마음 챙김. 예.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두 자매님의 나눔이요. 사실은 이 자매님들의 나눔처럼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돌아봐주는 작은 몸부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인 자매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에서 우리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바로 관계의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일평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고 이처럼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매시간 강조하시는 것이었군요.
네.
내가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받아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안아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를 잘해야 하는 것, 뭐 해내는 일 이런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정량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정량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정량화가 무엇인가요?
네, 정량화는 다른 말로 수치화라고 말합니다.
아, 수치화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학교에서 성적이 몇 등인지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등 저 스스로도 저의 삶을 수치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는데 네. 우린 모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런 고단한 인생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관계의 시작인 가족 안에서 나의 관계를 통한 마음을 좀 보려 합니다. 먼저 관계의 큰 틀을 보면요, 두 개의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은 정서적 관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적 관계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직장, 회사, 학교 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 대표적인 정서적 관계인데 사회적 관계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가족의 연합성이 깨지고 아픈 가족, 상처를 입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연대감도 사라지고 가족 안에서 정량화된 수치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그럼 정서적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네.
정서적 관계의 개념과 특징을 잘 알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회복을 향해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정서적 관계의 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우리 지금의 가정이 정서적 관계로 연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의 모습이 더 강한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정서적 관계의 특징 먼저 읽어주세요.
정서적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 관계는 옳고 그름이 우선되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을 우선으로 한다.
네, 이 말은요. 친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네.
정서적 친밀감은 무엇일까요?
네, 정서적 친밀감은요. 정서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은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고 노력할 때 생깁니다. 이번에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자기에게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이든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족 안에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인 사회적 관계는 어로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성취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정서적 관계의 특징입니다.
유능함이 우선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즉, 잘하든 못하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로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다. 한 자녀는 공부를 잘한다. 한 자녀는 늘 꼴찌만 도맡아 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자녀는 필요하고 못하는 자녀는 필요 없는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은 못한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 가정에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지요. 정서적 관계에서는 능력치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서적 관계는 정서적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서로 떠나지 않고 지지해주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지요?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이 우선되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존중하는 관계가 있는지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매님 두 분의 관계 중에서 이런 정서적 관계가 있으신가요? 좀 있으시면 나눠봐 주시겠어요?
네, 지식과 이론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혀 구름이 우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행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인간이고 감정이 있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개념이 아닌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개념의 차이가
네.
관계 친밀도 상중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수인 자매님은 그냥 옳고 그르냐 따지지 않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존중하는 관계,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가족 간에, 뭐 아니면 친구 간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관계?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아랫사람 안 되는 제가 그 감정이 조금 덜할 것 같고요.
네.
부모님이나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안 되는 이런 관계를 좀 어필하려고 하겠죠.
네. 지금 현재 있으신가요? 이런 정서적 관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엄마인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예.
아,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수인자매님께서께 들었던 주변에 우리 수인자매님께 굉장히 좋은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생각을 전해주시는, 생각을 나누시는 귀한 분도 계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정서적 지지 관계 아닐까요?
예,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서적 지지 관계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툭 하고 전화해서 만나와서 내 마음을 계산하지 않고 오롯이 다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네.
정서적 지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있는데요.
네.
저희 관계를 돌아볼 때
네.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족 중에서도 동생들인데 엄마한테는 어떤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세대 차이나 어떤 엄마 세대 그 배경을 보면은 좀 감정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기보다도 그냥 뭔가 해결해 주려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는 뭔가 얘기를 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가서 동생들한테 그냥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엄마는 그걸 보다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네.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소리자매님의 이야기 속에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사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읽어주기, 알아봐주기를 원했는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들어가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엄마보다는 동생들이 조금 더 지지관계인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는요.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에게 성중독이 있는 가족이 있었다.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고 만나느라 이혼하게 되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다. 얼마나 옥정이 무너지겠는가.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자 성중독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는요, 굉장한 외로움,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요, 타인과 피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지독한 외로움이 조금은 사라진다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자기가 성중독인지 아니면 외로움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분이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중독이 있는 딸을 만났다. 그녀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그러니 누구든 만나서 신체 접촉이라도 해야 그 허전함을 조금이라도 채우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물론 신앙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면서 자살 시도도 했다. 그녀의 외로움은 어린 시절 그녀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온 커다란 마음의 상처였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총 중독을 선택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실망감을 경험하지요. 정말 가까운 사이 때문에 사이라면 더욱 충격이 큽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더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잘못인지 몰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만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중독 성향이고요.
네, 맞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요, 나의 부모는 좋고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네.
그 나쁜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군요.
네.
옆에서 당신 부모는 좀 이상해. 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몰라? 라고 말하면 화를 내면서 내 부모는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많은 것이군요.
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모습 많이 나오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부모의 이런 모습을 강하게 억압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사례의 여자도 부모에 대한 분노나 슬픔으로 자신을 더욱 억압하고 부정하면서 성중독에 빠진 것이군요.
네, 그렇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 속에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중독 성향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사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다. 그녀의 아버지는 걔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닙니다.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딸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딸이 저러고 있으니 집안 망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이런 말을 정작 딸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는 딸의 행동만 보고 평가할 줄 알았지 딸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마음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창피해 죽겠다, 집안 망신이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자괴감 또는 자책감이 더 가중되겠죠. 즉, 정서적 지지관계인 가족은 어떻게 그런 반응할까요?
만약 이 가족이 비록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딸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주변 시선도 있고 부모님 위치도 있죠.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이 지속적이었다면 이 딸은 치유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갔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 딸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딸이 왜 중독 성향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딸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는 가족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정서적 지지관계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제는 평가, 비난, 충고 멈춰야 합니다.
얽혀 구름의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성과를 내놓는지의 유능함이 우선이 아닌 어롯이 있는 그대로 인정, 수용하려는 마음이 바로 정서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습관적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맞추고 또 그 틀에 상대방을 맞추며 살다 보니 행복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틀로 관계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다른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삶이 바로 행복 아닐까요?
그렇죠.
이럴 때 타인과도 친밀함으로 정서적 지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네.
네. 근데 이 행복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틀로 나를 맞춘다면 나는 행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의 틀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네. 내가 주체적으로 개별성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자가 되고 이 행복한 마음으로 타인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선물과 같은 존재로 그 사람에게 참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복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관계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 일상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정서적 친밀감을 채워가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힘이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주의 은혜로 힘을 얻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혹은 말씀의 주제나 내용도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어떤 질문이세요?
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몇 번 다녔는지 아세요?
세 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투옥이 되는데 로마로 압송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AD 60년경입니다. 이후 다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는데 이때가 62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투옥이 될 때가 AD 64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었다 풀려났다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할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투옥이 될 때까지 약 2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바울의 행적은 어떠했을까?
아, 그러게요.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사역을 볼 때 아마 바울은 2년 동안에도 이 2년 동안에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다녔거나 혹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죠.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추측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공교롭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네. 지금 바울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마게도냐로 가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디모데 혼자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혼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목회 지침이라고 할까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 지침. 이런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목회 서신이라고요?
네. 목회 서신은 교회를 목회하는 지침을 말하는데 신약에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성경이지만 목회 서신은 나와는 상관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목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맞아요. 성도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이죠.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목회 서신도 우리, 즉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1절과 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인사말이고 3절부터 11절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질문이 있는데요. 복음을 믿으면서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전에 믿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네? 라고 깨달은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이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가르침들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네, 저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의 내용이.
네, 이렇게 깨달았던 경험은 없고요.
없다고요?
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꽤 있는데 살짝 이상하거나 이단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안 가거나
아예 안 가거나
아예 사람하고 눈길도 안 마주쳐요.
그런 게 어쩌면은 좋은 또 대처 방법이기도 하지. 그래요. 근데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도 딱히 그렇게 제가 경험한 거는 네, 없고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네, 길거리에서는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딱히 없습니다.
네, 없는 것은 좋은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늘 한번 확인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인사말 중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바울은 디모데를 실제로 낳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디모데 아버지는 바울이 아니죠.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을 때를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도베야 루스드라에게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바울이 아니네요, 그죠? 바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한 것은 이제 신앙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거듭남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나 양육을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목회요 양육이라고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사역자로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며 지도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역자로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양육했기 때문에 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바울은 디모데를 좋은 사역자로 잘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가르쳤고 격려했다라는 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왜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두 분이? 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바울이 아닌 디모데가 에베소 네. 교회 성도들을
그렇지.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며 또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이거를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었어요. 왜요? 디모데가 먼저 바울을 통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디모데 자신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누군가를 동일하게 특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 그렇다. 맞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만나 이 방송은 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만나 방송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역할 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우리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바울은 누구였고 또 나는 나에게 또 디모데는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은 누구였고 또 나는 누구를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를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준 바울과 같은 사람은 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장로님 부부.
네. 그리고 교회에서 알게 된 언니인데 지금 몇 년째 지금 방학마다 예. 1년에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또 때로는 조용한 그런 관심과 격려로 오늘날까지 저를 잘 살게 해주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성장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실제로도. 네네. 아, 그분들에게서 받은 그런 사랑과 격려와 가르침 중에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만 얘기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프거나 힘들었던 거를 제가 속에 꼭꼭 담아놓고 있는 편인데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군요.
마음을 털어놔요. 네, 그래서 같이 공감해주고 격려를 해줘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준다.
네, 제 마음 안에 있는 거는 사실 잘 꺼내지를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교회 언니랑 같이 하면은 얘기하면은 꺼내줘요. 꺼내주시고 또 이제 위로도 해주시고
아, 좋은 또 바울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저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다양분 삼아서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1:1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좋다. 네,
저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가 배운 것을 또 나눠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부분을 나눠주고
1:1로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진짜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디모데가 먼저 바울을 통해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바울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과 또 격려와 이것들을 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전하는 예,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예, 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은미자매는 누구에게 바울이 되고 싶으세요? 디모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아직은 없고요. 아직 제가 디모데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은미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미자매가 먼저 받아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과 또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될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디모데가 누구가 될지 한번 정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아, 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어찌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경고도 같이 하잖아요. 당시에 어찌 보면 복음이
경고도.
네
그렇죠.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복음이 아닌 것들
네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이 오늘도 만나라는 이 방송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 들을 때 그 순간에 이 방송이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 바울로서 이 방송을 들을 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도 만나라는 이 방송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바울과 같은 믿음과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